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먼저 애굽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여 먹을 물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애굽 전역을 죽은 개구리로 덮어서 악취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애굽 땅의 온 먼지를 이로 변하게 하셔서 사람과 생축 괴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애굽 온 땅의 파리떼를 덮게 하셔서 썩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축들이 다 죽게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박을 내려서 들과 밭의 모든 나무와 채소들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도 다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 전역이 흑암에 덮이게 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첫 것들 사람과 동물 할 것 없이 다 죽이게 하시고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만 넘어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 사망이 임하고 모든 백성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게 되자 마음이 강팍한 바로도 드디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이 지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요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절로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지키게 하셨는데 이날이 바로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이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백성의 집은 다 방문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뛰었기에 패스 오버 했기에 이날을 유월절이라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비참한 노예의 삶, 저주의 삶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제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잡히신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축제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물론 유월절 식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식사는 일상적인 유월절 식사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늘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한 후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를 한 후 떼어서 옆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떡을 떼신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식사는 전혀 일상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떡인데 빵인데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 마지막 잔을 드십니다. 유월절 식사할 때 잔을 여러 번 들었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잔을 들고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떡이 내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가 내 피라니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을 때마다 황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가라고 했지만은 언제 마음을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떡반죽에 반죽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붉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양의 피를 기억했습니다. 양의 피가 자신들의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가 자신들을 사망과 노예의 삶에서 구원한 겁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식사를 인도하는 가장과 랍비들은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늘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옛날 출애굽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생생하게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시고,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이제는 만민의 구원을 기념하는 새로운 예식으로 바꾸신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새로운 예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 예식에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은 더 이상 애굽을 서둘러 나온 것을 가리키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붉은 포도주는 더 이상 동물의 양의 피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예식에 참여한 제자들은 나중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홍해와 출애굽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했던 옛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순교당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새로운 예식을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The Lord's Supper. 여기 the가 붙습니다. The one and only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전무후무한 만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감히 the 하고 붙이는 겁니다. 또한 Lord's Supper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의 만찬.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즐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이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식사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최하시는 만찬입니다. 이 예식은 주의 만찬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영적인 교제라고 부릅니다. The Holy Communion, 줄여서 The Commun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세의 모든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과도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이 예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특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The Holy Commun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식은 또한 평이하게 떡대기라고도 불리웁니다. The Breaking of Bread라고 불리웁니다. 이 예식은 실제로 떡을 떼는 예식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떡대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늘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한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렸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교회들 전혀 성만찬의 의미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쟁반에다가 웨이퍼 다 잘라놓은 것 가지고 각자 자기가 있는 데서 그거 먹기 때문에, 잔도 각자 자기 잔에서 먹기 때문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은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다른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은 한 떡에서 먹게 하신 거예요. 한 잔에서 먹게 하신 거예요. 따로따로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한 떡을 같이 띠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곧 성만찬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잔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떡대기,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떡을 뜯어먹음으로, 같은 잔을 나눔으로써. 어떤 교단에서는 이 의식을 기념식사라고 부릅니다. The Memorial Meal이라고 부릅니다. 기념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캐도릭이 말하는 화체설, Transubstantiation, Trans, 변화하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하는 것 믿지 않습니다. 그저 기념식사예요. 또한 루터교에서 얘기하는 공제설, consubstantiation, con, with 하는 뜻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이 실제로 성찬 테이블 주위에 같이 하신다 하는 이론 역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기념식사라고만 믿는 거예요. 물론 성찬을 통해서 캐도릭이 말하는 구원은 은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저 기념식사라고 합니다. 많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침례교를 포함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애찬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Love Feast.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뭔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만찬은 애찬이다, Love Feast다, 사랑의 Feast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새 식사 예식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 사용된 이 예식의 이름은 Eucharist입니다. Eucharist, 불행하게도 개신교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표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유카리스트. 우리말로는 늘 성찬, 성만찬이라고 번역하지만은 유카리스트, 원의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감사의 만찬입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만찬입니다. 이 표현은 2세기 이후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 늘 사용되어 왔지만은 캐도릭에서 늘 사용하기에 그리고 캐도릭에서 비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개신교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 캐도릭이 잘못했다고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애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만찬의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찬 예식 근원적으로 감사의 예식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감사의 예식이다. 성찬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행위로 기념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의 출발점이었던 유월절 식사부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의 식사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식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고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이 식사고 식사가 성찬식이었습니다. 애찬을 할 때마다 떡대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기쁨으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 성찬 예식을 보면 한결같이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엄숙합니다. 엄숙하다 못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희희낙낙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식 한다 그러면은 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교단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단 교회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예식이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일도 있어야 되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일도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심각하고 숙연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는 성도라 하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육신이 연약한 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이나 용서해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실제로 체험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무한한 감사와 감격의 축제였듯이 사단으로부터 실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성찬 예식은 무한한 감격과 감사의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성찬 예식 참여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더 기다려지는 예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증거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떡대기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주님이 제정하신 방법 그대로 행했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님을 위한, 자매님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잔을 나누면서 선포했습니다. 이 잔은 자매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같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예식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답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감사의 예식을 치른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웃을 사랑하고 떠들지만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 갖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세상과 분별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가장 큰 정체성 셋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건 사랑과 공의와 거룩의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속성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방 싸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새벽기도 매일 하는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돈 많이 내는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이 세 가지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쟁이들은 모일 때마다 감사로 떡을 떼는 거예요. 감사의 만찬, 유카리스트를 갖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떡을 뗄 때마다도 십자가 주님과 그 주님이 가져다 주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죽을 지경에 있는데 감사할 제목은 하나도 없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는 신비한 얘기를 계속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그걸 봐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떡을 떼시기 전에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은 bless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give thanks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종종 축사, 감사, 사례가 혼용돼서 쓰이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왔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을 말할 때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떡 먹던 곳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일용할 양식을 먹으시기 전에 늘 축사하신 분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 제자들의 머리에도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신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저녁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떡을 들어 떼시기 전에 축사하신 것 성만찬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식사에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축복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이 전통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밥 먹을 때 축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과 사랑과 공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식사를 하면서도 떡을 들고 축사하는 희귀한 부류들입니다. 막연하게 주님 감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다시 말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의 역사로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 이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피곤하고 지친 삶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그리고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느라고 열치게 시간 보내고 정력 다 사용하고 달란트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에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1년에 네 번밖에 하지 못하지만은 매주 예배 후에 갖는 애찬을 통해서 십자가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찬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떡을 들어 남이야 뭐라고 생각하건 하나님을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15년 전 교회 창립 이후에 반석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해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랑과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거룩과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을 같이 전해왔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지혜의 말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단순하게 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인간은 교회에서 전부 잠잠하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교회마다 유행하는 인간의 이론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불변하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써왔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활동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삶으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 리더들만큼은 순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방법으로 운영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거룩과 사랑과 공의의 백성 되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리더들만큼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주 애찬을 예배의 일부로 믿을 뿐 아니라 매주 집집마다 돌아가며 식사 친교를 하고 구역 예배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만큼은 집안을 다 치고 교회를 다 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모여서 멋지게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지향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잘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알려주신 목적,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은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 아직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팎에서 그 많은 식사 교제를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잘하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잘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그 많은 사랑의 식사 교제의 열매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직도 적은 겁니다. 올해부터 어디에서 떡을 들건 이제는 축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고 이것을 행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는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늘 떡을 들어 축사하는 백성, 그리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 행하는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하고 감화 감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윗과 같이 윗옷을 벗어 제끼고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다. 그러한 감화 감격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목총을 돋구어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지 못했는데 어찌 그 놀라운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전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시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성령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시고 우리의 곧은 교만한 목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시온데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그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동경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사운데 그러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사운데 우리도 끈질기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두 성령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직접 체험했기에 밥 먹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님을 선전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이루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